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같이 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에 소동이 일어났었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와 더불어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위에 각 한 명 한 명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각 15개 나라 각자 자기의 언어가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는데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던 그 나라 언어로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치고 있었던 거죠. 7절 말씀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겠죠.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촌놈인데 그 말입니다.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게 살고 있던 그것도 한쪽 구석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저기 북쪽 갈릴리 지역 또 나사렛 그 지역은 맨 북쪽에 있습니다. 정말 못 살았고요. 그리고 외세 침범이 많았고 그래서 혼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북쪽에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을 잘 해주지 않았었죠. 촌놈이라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촌놈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살고 있던 이 나라의 언어를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우리 조명래 권사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이상한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베 에트하 아레츠. 제가 한 건 히브리어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갑자기 권사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베레시트 바라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권사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상황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의안에 벙벙해 있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지금 120명이 하고 있는 이 놀란 언어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전에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임한 것이다고 응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0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즉 우리들 120문도 모두에게 다 부어주었다 그 말씀이죠. 언제요? 말세에. 말세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세는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더니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바로 말세에 속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언도.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여기 있는 남종들과 여종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17절과 18절까지는 둘러선 사람들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을, 성령을 이들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일어난 일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것이 막 믿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베드로가 했던 19절과 20절 말씀은 하늘과 땅에 불과 피와 연기를 베풀 것이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들으면서도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장차 이루어질 일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불과 연기와 피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것은 자연세계가 깨어진,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엘의 예언을 할 때에 성령을 하늘에서 물과 같이 부어주는 이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마치 동시에 일어날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나란히 붙여놓고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이 두 사건을 붙여서 예언을 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인데 왜 두 개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 즉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과 주님의 재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맨 끝을 말합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의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보다도 끝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했다 할지라도 끝이 망쳐져 버리면 그 망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도 죽을 때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장에 가서 그곳에서 보고 생각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결국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끝이 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장례식장에 너희는 찾아가서 생각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끝이 중요한 겁니다. 종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네, 이 사실을 마귀도와 압니다. 마귀도 이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잠시 잠깐 후면은 나도 결박을 당해서 저 유황불에 던져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압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가 이 종말의 때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믿는 자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역할을 강력하게 할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들도 이전보다도 갈수록 더 많이 타락을 해갈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면은 다들 넘어지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정신이 흐려져 있다면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맑게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괜찮다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할 그때에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종말이 임하게 될 거다.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에 거하시는 성령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임하여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서 웃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종말의 때인데 종말의 때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좋다 좋다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은 내 인생을 살고 죄악 가운데 넘어져도 그래도 때가 있으니까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넘어져 버리는 성도 우리 개인 개인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여러분 개인 개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 압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어나야 된다고, 깨어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탄식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신약은 너무나도 위급한 시기, 다급한 시기,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성령을 다 부어주겠다. 내가 개개인에게 일일이 다 함께하면서 개인개인에게 깨닫게 해주고 내 길로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교회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마치 주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떠도 성령의 충만함을, 길을 걸어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운전을 해도, 직장에 가면서도, 공부를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교회와 성령이 교회 문을 열어놓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합니다. 내게로 와서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생명수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념 속에 딱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는 이 사명을 미리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결산을 할 때에 이것 가지고 결산을 할 겁니다.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할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즉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왜 받으려고 합니까? 나는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방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이유는 나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큰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당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사건이죠. 즉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건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을 가서 보면은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저도 임종 예배를 들으러 갔을 때에 이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라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성도면 가서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걸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은 저는 제 마음이 불안한지 안 한지를 보면은 거의 다 판가름이 납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가 얼마나 잘 나오고 그리고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느껴지는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거절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저 친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몇 개월, 아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접촉해온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 또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과 더불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동료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료들이 참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무엇인가 이루어 놓았다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그런 친구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는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저 영혼도 하나님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다가 죽으면 유황불에 영원히 던져질 사람인데 하나님 구원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박호동 장로님 부부가 지금 필리핀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해가시고 이곳에서 어떻게 내 삶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낼 수 있을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직장도 미리 은퇴를 하고 두 분이 다 그리고 지금 선교지로 가서 정탐을 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은 예수님도 안 믿고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곳으로 떨어졌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에 직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병실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사하게 하신 이유는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일회와 같은 개념은 가지지 않고 그냥 다니고 있다면은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요 그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세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당장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아실 겁니다. 불신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음란합니다. 무질서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구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섞여 있지만은 그 속에서 반드시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 말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피와 불과 연기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과 같이 변하고 이 땅에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날 그때 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죠. 요엘이 말한 이 말세의 징조와 같은 징조가 오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세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신앙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막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앞에 번제단이 있죠. 내 죄를 씻는 겁니다. 이제 내 죄를 씻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하는 성도는 가장 어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죠. 매일매일 내 죄를 씻는 겁니다. 비추어 보면서. 그리고 이제 커튼을 열고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고 왼쪽에 보면은 촛대가 있죠.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그것이 바로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이 캄캄한데 그것을 비춰주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성소 바로 앞에 가면은 커튼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보여주는 그 성소의 모습은 성도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어디에 쉽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 이 또 깨어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아, 저 일이 일어나는 것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이 사건이 일어난 것 보니까 곧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깨어있는 것은 늘 그 징조를 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 어렵죠. 성령이 충만해야만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땅과 하늘에 임하는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이 공포스러운 이러한 일들, 이 일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은, 피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사랑하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날아와서 집을 폭격을 할 때에 숨어있던 가족들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얼마나 많이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일들이 말세에는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점점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지진과 해일과 기근과 산불과 전염병과 해성 충돌과 같은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을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를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 기도를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의 자녀가 주눅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당당히 펴고 여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은 승진도 잘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쁘거든요. 성령을 따라 사는 내 아들과 내 딸인데 부어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 민족이 늘 언제나 영혼을 구원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인구 대비 제일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그 민족이 잘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나라와 내 의를 제일 먼저 그렇게 구하니까 나머지 내가 너 다 도와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이 영적인 순서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기도를 먼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아가실 때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것, 그렇게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집중하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즉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